내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함을 인함이라. 초대교회에는 어디에서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야 하고 특별히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모두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은 디스어드밴티지가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유리하다, 이점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유대교의 배경을 자랑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방인들을 오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전했듯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어떤 육적인 배경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강력하게 설파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종되기 전과 개종된 후에 과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의 틀린 가르침을 반박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나도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육신의 배경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배경을 하나하나 기술합니다. 5절 ESV 성경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8번째 날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대로 나는 출생한 후에 정확하게 8일째 날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13살이 되어서 받지 않았다고. 나의 부모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에서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다. 나는 정통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나는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임명하신 지파.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났을 때 남유다와 운명을 같이 한 유일한 지파, 그 지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넷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A Hebrew of Hebrews라고 번역합니다. A Hebrew of Hebrews. Of라는 전치사는 다양한 관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수많은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 말이 부모가 모두 히브리인에게서 나온 순종 히브리인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당시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났기에 아람어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히브리어도 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우리말 번역이 암시하듯이 나는 모델이 되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도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나는 진짜 히브리인이다. 다섯째,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유대교 여러 파 가운데 가장 정통이고 가장 엄한 바리새파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여섯 번째,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의 핍박자요 합니다. 나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컸기에 유대교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교회를 나는 누구보다도 심히 핍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것을 흡족하게 바라본 것을 잘 알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것을 잘 압니다. 일곱 번째,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나는 모든 면에서 너희 유대주의자들 누구보다도 더 유대주의자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속사포로 자신의 빼어난 유대교의 그 배경을 밝혔을 때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던 빌립보 교회의 모든 유대주의자들은 숨을 죽이고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바울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든 것은 바울의 이 흠잡을 수 없는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7절에 원어를 직역하면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손실로 여겼노라. 다시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손실로 여겼노라.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의 배경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로부터는 내가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겨왔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 해로 여겨왔다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유익과 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단어들을 보면 원어를 직역한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gain 그리고 loss 이것으로 번역합니다. 제가 이득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손해, 손실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회계 용어를 사용해서 대차대조표의 대변과 차변을 이야기하듯이 한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기들 같으면 이력서마다 다 빠짐없이 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그 모든 놀라운 배경과 이력과 경력을 사도 바울은 다 손실로 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바울은 한술 더 떠서 8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얘기는 내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하던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손해와 손실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가장 빼어나기 때문이라고. 예수의 가치가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머리의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성경 공부로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를 만났으므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곧 덧붙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많은 영어 성경은 그를 인하여라고 번역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여기도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장부상으로만 손실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가슴에서, 실제 삶에서 손실 처리를 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원어 표현을 보면 모든 것의 손실을 겪었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겪었다고. 여기 suffer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했다고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손실을 겪었고 또 회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손해를 당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버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기 원어 표현은 두 가지로 크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설물, 똥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rubbish, 쓰레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서 다 번역합니다. 어떻게 번역하건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이것은 다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있으면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혐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오물이건 쓰레기건 자기 옆에 두고 껴안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겪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가? 바울은 그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주인으로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손실 처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라는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직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유익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첫째,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면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후 잠깐 본론으로부터 가지를 쳐서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의라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긴 말씀은 괄호를 쳐놓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온 하나님이 주신 의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온전히 다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 판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다시 이야기의 본 줄기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얻는 두 번째 유익을 밝힙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10절의 골격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내가 무엇 무엇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무엇을 알기 위함인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평생 작업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알기 위해서. 물론 그 권능을 알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권능을 의지하고 사단과 세상과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직역한 성경들은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라는 생소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 fellowship, 교제하면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 그런데 여기서는 fellowship이 어떤 fellowship이라고 얘기하는가? His sufferings,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고난. 주님과 교제하되 고난받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세 번째 목적을 밝힌 후에 바울은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것은 여기 10절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목적에 걸리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까지 본받으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화를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제 10절에서는 성화를 이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고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능을 이기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1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해서 나도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라. 부활하면 영체를 입습니다. 그래서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목적은 구원의 삼시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현재 지속적으로 성화되어가고 나중에 미래 천국에 가서 영화로움을 입기 위함이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가? 다른 모든 것 이전에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존재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개종되기 전 바울과 같이 자신의 기독교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다른 교인들과는 달리 성경의 율법을 대충 지키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자신은 순종 크리스천 가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의 가문에서 아무개 목사가 나오고 자신의 가문은 일제시대 때 다른 모든 목사들과는 달리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 부모가 모두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진골, 성골이라고 하고 자신과 같이 어떤 교단의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 말씀을 나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처럼 열심을 내어서 교회 세습 반대 운동을 한 사람이 없고 또 엉터리 목사들 드러내고 쫓아낸 사람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일곱 가지 자신의 배경을 얘기하면서 자부심을 느꼈듯이 오늘날에도 자신의 완벽한 크리스천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하신 말씀, 인간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신 말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의인은 걸레와 같아서 세상의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도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신 말씀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던 경건했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고 겉은 허옇지만은 속은 시꺼먼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뱀의 새끼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로 내주하시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신이 예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린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아까운데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인 것을 알기에 기꺼이 즉시 버린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듣는 가장 큰 코미디 가운데 코미디는 이런 겁니다. 내가 미국의 어느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그 다음 어느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큰 월급을 받고 큰 명예를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할 수 없이 버티고 버티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의 어느 기독교 대학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어느 대기업에 잘나가는 이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조그만 교회 목사로서 월급도 별로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도 없이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주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두 목사 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대학 총장 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똥을 놓고 쓰레기를 놓고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엎드려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해도 귀하게 여긴 것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했기에 그 모든 것을 지체 없이 가차 없이 뒤로 하고 떠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열두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자 즉시 자신의 배를 버리고 그 옆에 있는 부친을 버리고 자신의 생업 도구인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것을 봅니다. 바울도 그런 것을 봅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끝까지 변명하고 망설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늘 똑바로 봐야 돼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를 가지고 그것을 norm, 정상으로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보물,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도 존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 다 버립니다. 예전에는 소설 읽는 것이 그렇게도 재미있었지만, 영화 보는 것이 그렇게도 재미있었지만, 주말 되면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다니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지만, 쇼핑하러 다니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자는 거예요. 더 보고 싶지만은 그 다음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존귀함, 이걸 느끼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 성경 보는 게 그렇게도 힘듭니다. 하루에 10분 보는 게 그렇게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인 것을 마음 중심에서 깨달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아가면, 개념적인 지식으로 알아가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자신은 다 손실로 여깁니다. 제가 통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찬희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통탄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나이가 45세 될 때까지, 이게 지금 30대에서부터 40대 중반까지가 모든 사람의 가장 정력이 왕성하고, 그리고 정말 그 패기가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뭔가 이룰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 학교에서 10년을 다 낭비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모든 에너지 다 소진하고 만 거예요. 목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신학교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맥이 다 빠지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게 통탄할 일이에요. 주님을 알고 나면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예전에 몰랐던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낭비했던가. 10년 동안 기껏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봤자 학생들 졸업하고 밥 먹고 사는 것 조금 도와준 것 뿐입니다. 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갈 것, 이것을 좀 좋은 것 먹도록 도와준 것 뿐입니다. 영원의 차원에서 볼 때 전혀 가치 없는 짓을 평생 하다가, 10년 동안 하다가 마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존귀함, 고귀함, 뛰어남, 빼어남, 탁월함, 영어 성경마다 다 다르게 번역하는데, 이것이 1년 내내 여러분의 뇌리를 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존귀한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나한테는 귀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 책으로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가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은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문에서 읽었습니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가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산다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똑같이 가서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인 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뛰어난 고상함으로 알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해 가장 큰 기도 제목, 주보에서 3주째 계속 실는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 1번입니다. 새해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지금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우리 전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그게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너절한 모임들 쫓아다니느라고 예배에 빠지는 거 보면 그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골프 치러 가려고 중요한 모임 빠지는 거 그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거 일체 드리지 않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그 수많은 것을 하는 사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 진정 성화되어 가는 사람,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난에 죽기까지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영화롭게 될 사람,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통치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을 손실로 처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심을 다해서 쫓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빛을 무색하게 하는 그러한 참된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하면서 제시했듯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세상의 빛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보물, 참 진주를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은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찬양,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놀라운 찬양이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됩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결혼 생활도 어려움이 많고 자식들도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일이 되는 게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들을 생각하면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매주 살아가는 게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오늘 빌립보 교회의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영어 표현에 know라는 표현과 know about라는 표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know about 하는 거,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know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know about은 기본적으로 헬라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것 분석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know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거는 히브리 개념입니다. 그것은 같이 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번 봤듯이 누가 누구를 알았다 하는 표현은 누구와 같이 살았다, 동침했다라는 표현으로 늘 같이 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know about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노우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엉거주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만난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나는 세례받았다고,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누가 당신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라도 얘기해 주면 분노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니고데모와 같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당시에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이 영적인 장님인 것을 보여주실 때 겸손하게 주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은 딴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해갖고 제발 우리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새벽교회에 나와서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모두 개개인이 구원 받는 겁니다. 억울한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올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이 뜨여서 자신이 지금 구원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게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서 이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러한 삶, 내게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